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모인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 마지막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의 의미,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사명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모든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까지 이제 한자리로 모여서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모였고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충격에 받은 제자들은 이제 죽었던 예수님께서 살아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던 것이 믿겨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그들에게 대화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보았고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제자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되었을까요? 이제 이 진리를 아는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만이 됐을까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는데 이들은 이때 성경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의 말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인 43절에 예수께서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셨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당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자 이들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알고 외웠던 말씀들이었지만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또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시간을 보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이해와 또 마음으로는 그 무한하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또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중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걷고 또 먹고 또 마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디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직접 보았던 것들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 특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온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근본이 되는 율법이었고, 또 선지자의 글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과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또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과 또 죄사하심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기록된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회개하는 것이 모든 족속에 전파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결국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강대국을 이루어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언제나 이전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되찾아 다시 제사를 잘 드리며 사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산 저산이 아닌 이제 참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하시고 더욱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낙원에서 거닐면서 사랑의 친밀함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본 창조된 목적을 회복시키자 하셨던 것이 그 구원의 의미였고 그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함이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미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그나마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세워진 가이드라인이자 구원의 길의 안내자였습니다. 인간의 죄의 값을 흠없는 동물의 피로서만이 씻어낼 수 있고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겨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메시지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소개된 개념은 죄를 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는 죄로 깊이 사로잡힌 인간의 죄를 모두 씻어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의 율법은 인간이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이 깊이 빠져있는 그 죄를 보게 하였고 또 깨닫게 하였고 정죄의 지표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동시에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완전하시고 또 흠이 없으신 그 구원자의 피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흠이 없어야만 했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비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짊어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손발에 못이 박히셨고 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그의 죽음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에 영원히 눌림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흠없는 제사를 스올에 두지 않겠다는 그 시편 16편의 말씀과 같이 흠없는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나가 3일간 물고기에 있었던 것처럼 메시아도 3일 안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또한 호세아 6장의 예언적 찬양에서 선포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 부활하신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그 즐거운 또 기쁨의 확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주의 보혈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제사를 준비할 필요 없이,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필요 없이 그의 이름으로만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된 목적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열방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했던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세울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열방의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제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선포되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완성이 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의 의미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젠 특별한 부르심을 주십니다. 48절에서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음이 열려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이름으로 회개하였을 때 창조된 목적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의 증인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증인들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또한 약속하십니다. 요엘 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요엘 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을 제자들에게 이제는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기록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그 부분은 예수님의 모든 순간순간이 또 말씀했던 그 말씀들이 우연이 아닌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은 그 메시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시는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또 이루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르셨던 그 동일한 그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의 역사를 깨달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서 우리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 이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그 성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에 그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당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대로 임하시지만 그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모여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찾고 지킨다면 성령님께서 그의 시간에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값은 지불되었고 부활로 인해서 그 값이 받아들여졌음이 확증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값이었고 그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복음을 붙드는 모든 이들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직접 보고 또 느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면 우리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족속을 자유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기록된 동일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입술의 선포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또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아직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아직 성령의 능력을 아직 보고 느낀 그런 증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이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예배 자리에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그의 시간에 그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임하실 때에 우리는 능력의 간증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간증이 모든 족속과 또 우리 가정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복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인생에 충분하다, 주의 보혈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성경의 예언과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주의 보혈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그 능력을 입어 세상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부르심을 붙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의 복음의 간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의 그 기쁨을 나누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